요즘 여러분의 삶의 배경에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십니까? 어떤 풍경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성공과 승리의 노래인지, 혹은 반복과 단조로움, 혹은 실패와 외로움이신가요? 가수 이문세 씨의 알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이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결코 모두 다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길이를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상황,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도전들이 우리 인생의 나의 하루에 밀어닥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갑작스런 도전들을 잘 이겨낸 사실상 어떤 단순한 결론을 가진 그런 본문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위대한 복의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기에서 구출해 냈고 놀라운 승리에 대한 영광을 마땅히 주님께 돌리며 십일조로 그 감사를 표현했고 마지막엔 소돔왕의 그 어떤 재물의 유혹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낸 아브라함.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러나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신앙 세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요, 네 왕과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못했지만 14장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군 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포함한 요단 골짜기 연합군 다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왕과 다섯 왕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 대결은 단순한 지역 분쟁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국제적인 정세를 좌우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왕들의 이름들을 성경이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 그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4절을 한번 보시면 요단 골짜기 연합군 다섯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곧 종주국의 조국을 바치지 않음으로써 어떤 반란을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그것에 분개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대단한 전투력으로 그들을 패배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12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 들어온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까지 다 사로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도망친 어떤 한 사람이 사실상 언약적 땅의 상징을 담고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던 아브람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몇 명입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라는 14절의 표현을 보시면 원어적으로는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던 영적인 믿음과 함께 훈련된 그 가족으로 태어났던 318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데리고 그것도 밤에 습격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죠. 놀라운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기까지가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 18절에서 두 왕이 아브라함,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하는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천지의 주재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서 해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조자요, 소유자요, 구원자 모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한 것도 이룬 것도 없다.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네가 현재 가진 그 모든 것의 실소유자 하나님 한 분만 찬송하여라. 그게 20절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사실 당시 고대 근동과 구약 일부 종교를 보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전리품에 십일조를 바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십일조는 성경과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배웠듯이 이 십일조라는 것은 단순히 열 개 중 하나가 아니라 열의 가장 첫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의 대표, 곧 전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십일조를 드린다는 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본래 모두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당신이 이미 천지의 주재, 곧 천지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까지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재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 천지 중 뭔가 하나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있든 왼쪽 주머니에 넣고 있든 설사 놓쳐버렸든 모두 다 당신 겁니다 를 고백하라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네 물품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네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다시 들은 말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재. 소돔 왕, 네가 천지의 소유, 천지의 너에게 내가 천지의 소유주 여호와를 이 이름으로 맹세한다. 어떻게요?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가 속한 것은 실 한오락이나 들매끈 한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전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쉽게 묵상하면서, 아하, 아브라함 믿음 참 좋았구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고 그렇게 전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십일조도 냈고 재물도 취하지 않는 겸손함을 행한 멋진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는 대단했다고 하더라도요, 12장 단 두 장만 앞으로 가도 대단한 약속을 받은 뒤 곧장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하는 부족한 믿음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16장 단 두 장만 뒤로 가도 곧장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결국 성경의 큰 그림에서 이 본문이 그냥 아주 잠시 좋아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훌륭한 믿음 정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두 왕의 등장과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본문은 다른 곳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일단 그 왕들이 우리에게 각각 요구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네 신앙의 승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 네가 가진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재물을 취하라고 명령한 소돔 왕의 말은 이런 겁니다. 결국 신앙의 승리란 복이란 결과물이 말하는 거다. 곧 네가 그 재물을 취해서 그 결과로 너의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 너의 그 복을 증명해내라. 뭐로요? 결과물로. 그러나 멜기세덱 왕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으로 인한 어떤 좋은 결과 자체에 주목시키기보다 어떤 결과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네게 복이 되게 해내고 계시는 한 주재자를 주목하게 하고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이 그의 말을 천지의 주재자 소유자로 말을 시작한 이유는 네 모든 삶의 승패와 전리품, 네 연봉, 네 자녀, 네가 소유한 것들의 진짜 소유지, 아니 원산지는 어디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하나같이 복이 된다. 그러니까 얻게 된 어떤 결과물로, 결과로서 너의 신앙의 승리와 복을 설명하지 않겠고 그냥 네가 가진 모든 종류의 것이 복되게 하고 계신 한 분으로 인해 복되는 것, 결과로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복이 된다라는 그 해석,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의 현 소유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니 이미 12장에서 복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약속을 받은 이상 그가 가고 서며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은 그냥 모두 다 그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가 재물이라는 결과물을 얻어야 그걸 가지고 신앙의 승리다, 복이다 설명할 수,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곧 새롭게 하소서든 간증 집회든 우리가 결국 얻게 된 그 무엇, 직장 취업, 대단한 사역 성공 등을 증명해 내야만 그의 믿음이 신앙이 승리해 낸 거라는 신앙의 도식화를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 보이는 14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 그의 삶은 결국에는 복이 되지 못한 인생, 곧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트려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신 여러분들 복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다 복이십니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의 증거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승리의 증거는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승리의 증거는요 소유주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증거는요, 그가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요, 우리의 삶은 이미 복입니다. 증거는 뭐라고요? 약속이요, 그분 되심, 주제 되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소돔왕이 주는 재물을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 승리와 복을 설명하겠다는 증거를 거절한 겁니다. 네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승리가 요게 증거다 라고 말하기를 거절하겠다는 것이 바로 재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요? 재물이 나의 성공의 증거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거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무언만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공식들을 거절하겠다. 왜죠? 여러분 왜죠? 네가 네 자체가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한 분으로 인해 그 모든 공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창세기 14장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훨씬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은 의도적으로 읽기가 참 불편하고요, 왕들의 이름이 낯설고 전쟁의 동선이 복잡합니다. 오히려 독자가 중간에 길을 잃을 것만 같은 이런 서사적인 피로감이 우연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죠? 신앙은 그저 믿음 생활 잘 해내면 주님이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한 줄 알고 11조 잘 내라 정도가 아니라 14장을 전후로 여러 차례 넘어지길 반복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온 우주와 택한 백성들의 인생을 그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는 그 인생들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완성해 나가는 신비한 주권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제 우리 인생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천지의 주제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한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운명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설교를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제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결과물로, 또 여러분의 결과물로 여러분의 승리와 복을 측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처럼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승리도 복이 되게 하시고 때론 땅처럼 꺼져버린 너무나 부끄럽고 기록하고 싶지 않은 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어두운 기슭을 걷는 날조차 결국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어떤 주제자 그 한 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무엇이 이번에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감사해 라고 고백하는데 뭔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감사해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실패가 누구의 것입니까? 천지의 주제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결과로서 승리를, 복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내게 선이요 복이기에 하나님은 내게 벌어진 모든 것에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을 모두 받을 자들 아니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요, 그 말 못할 어둠의 밤도 포함되고 죽음같이 견딜 수 없는 그 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부름받은 우리에게 모두 다 선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를 내라 하지 않으셨고요, 그것들의 11조를 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 주니야 너 한 달에 천만 원씩 내라 하신다면 저는 한 달에 1억은 벌어야 그게 선한 것이라고 해석되겠죠. 그 이하로 벌면 악하고 나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액수를 내라고 하지 않았고요, 제 가진 것의 10의 1조를 내는 것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100원을 벌어도 11조는 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야, 네가 천만 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모두 다 너에게 선하고 복이기에 너는 바로 거기서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11조를 드릴 수 있으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복이기에 거기서 너의 것을 드려라. 그래서 얼마를 내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10분의 1을 내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 복이기에. 왜요?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나에게 딱 선한 거니까요. 언제든 11조를 낼 수 있는 조건,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1조를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찬양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선이란 말이죠. 얼마를 받으면 승리고요, 받지 못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모두 선한 결과로 열매 맺습니다. 그 11조는 잘 내야 다음 달에도 은혜를 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사실상 성경대로라면 이 전적인 복을 먼저 테이크한 채로, 이 전적인 복을 테이크한 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기브입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테이크 앤 기브, 이것이 복음의 방식의 11조요 말씀 순종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심지어 죽음 같다 할지라도 가장 유익한 승리요 복임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너무 성도들이 방종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뭐 다 복이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다 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아까 전에 신명기 28장 6절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사실 28장 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나의 죄와 어둠과 연약함까지도 그냥 모두 죄다 성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까? 아무리 소유자요 천지의 주제자라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두 복되게 하신다는 건요, 뭔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께서 복이 되겠다 약속하신 근거는요, 사실 구약 신명기에 있는 율법 순종의 그 근거가 달려있지만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 복의 근거가 말씀 순종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세리와 창녀, 그들이 한 게 뭡니까?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순종이 근거가 아니라 믿음이 근거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요.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요, 바로 이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서 영원히 얻는 복을 보여주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겁니다. 곧 우리의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성취, 나의 순종이 근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가 복을 취하는 최종 근거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율법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려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켰어야 할 율법은 대신 지키시고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 오셨음을 믿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끝없는 영원한 복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떠밀어 이 말씀대로 따라 살 능력을 부여해냅니다. 곧 말씀 순종이라는 give를 해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take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과 죽음으로 주신 복을 이미 take했기에 그 복음이 우리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싶은 기부의 삶을 살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11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첫 것, 10에 한 개를 드릴 뿐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진 전부가 모두 당신 것이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면 노량물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가장 좋은 것, 11조는 가장 좋은 첫 것이라고 하셨죠. 곧 11조를 낸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실은 모두 당신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를 시작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우주의 주인의 첫 것, 그분에게 가장 좋은 노량물, 당신의 전부, 당신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첫 제물, 우리를 위한 첫 11조로 내어주실 때 그럼 그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이야, 내가 가진 전부가 실은 다 네 것이란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모두 너의 소유란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곧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가 네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나 우주의 여호와가 바로 너의 소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요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분이요? 천지의 주재자요, 천지의 소유자가 나의 소유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지의 소유자 주재자가 나의 소유가 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인 예수를 버리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그럼 뭐가 더 아깝겠습니까? 10의 1조겠습니까? 생명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80년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우린 이미 하나도 잃을 게 없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 이미 복이 되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최종적 상실인 죽음조차 유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죠? 온 우주의 소유주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실은 내 작은 영혼과 그분이 연합하시어 온 우주의 소유주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나의 소유가 되시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내게 이득이요 손해요를 따지면서 율법을 지킬까 말까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잃을 게 없는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복이 되어서 이미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라면 더 이상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11조를 내는 것,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어떤 복과 결과물을 얻어내려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에 대한 나의 반응이요 찬양이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Take and give의 삶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추천으로 듣게 된 찬양 가사를 짧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이상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모두 다 복이 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그게 내게 복 중의 복이며 내가 찬송 드릴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바치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복되게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그 우주의 주인의 그 위대한 줄거리 속에 내 인생이 담겨있음을 믿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최선임을 바라보며 어떤 순간에도 내가 받은 그것이 정말 소중한 주님이 주신 복된 것임을 알고 그 전부를 주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